예.
그 이신문단에서 이 장인적 예술로 보는 관념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법실무가들이 자주 겸손하게 뚜렷한 확신은 없다. 법 문제에 여러 다른 대답들이 있을 뿐 정답이란 없으며 통찰력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낭만적인 이야기들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견해는 다른 견해보다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견해가 이론적 견해 차이를 분명히 법실무가들이 가지는데 내가 지지하는 이론, 내가 지지하는 법리가 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논증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문단 20의 맨 마지막에서 말하는 판사의 직관의 구조라는 거죠. 반면에 일반인들이 갖는 국가의 통치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라는 것은 국가는 법전에 법들이 다 나와 있고 명백하게 그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법이라는 것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야만 하고 판사가 정의를 이유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에의 충성의 문제로 벌리는 신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각 내에서는 판사의 작업이 장인적 예술이라든지 낭만적인 직관이라든지 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실무가들의 실제 활동들을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4절로 넘어가서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되는 반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22에서는 이 책의 목적을 살피고 있는데 이 책은 이론적 견해 차이가 어떤 종류의 견해 차이인지 이해하고 법의 적절한 근거에 관한 특정 이론을 구성하고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퀘스천 1과 퀘스천 2죠. 그래서 퀘스천 1이 이론적 견해 차이가 과연 말의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냐? 아니면은 실제 논증적 구조를 갖는 법의 구조와 법이 그 말하는 바에 대한 진지한 견해 차이냐? 그리고 퀘스천 2. 그렇다면 법의 적절한 토대,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론 중 하나를 구성하고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단 23. 여기서 비판 법학자들은 저자의 계획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저도 법학과를 다녔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이 이데올로기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 있는데, 즉, 그 비판법학자들, 미국의 비판법학자들은 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를 많이 따르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 자체의 어떤 그 정당한 구조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입법부는 또 부르주아제 위원회에서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뭐 그것이 막 법리인 척 치장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중구난방이고 애매모호 비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그 취향 편견을 힘으로써 강제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포장을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마치 공평무사한 옷을 입혀서 법이라고 내어놓음으로써 지배계급이 비지배계급을 지배하는데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장치일 뿐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계속 폭로하려고 하는데, 더킨 당신은 어찌하여 법에 대해서 이론적 견해 차이가 어떤 종류의 견해 차인지를 이해하고, 법리 논쟁에서 더 적절한 법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있다, 해석론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그 자체도 이미 이데올로기적 편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폭로하려고 하는 대상이 마치 잘될수 있는 이데올로기 이외의 그 자체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판 법학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문제, 즉 법사회학적 문제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들은 어느 정도로 계급의식이나 경제사정에 영향을 받는가? 19세기 미국의 판결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아니면 단지 변화와 갈등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었는가? 비판자들은 경고한다. 법규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어떤 고대 원시 문화에 관한 신학적 논쟁에 말려든 인류학자처럼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등을 돌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원시 문화를 이제 학문적으로 탐구하려고 인류학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원시 문화에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따라서 이런 이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론, 신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법리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이 종교적 법리, 종교 교리를 주장하는 파들은 이 마술사파이고 지주계급이다. 주장. 이 종교적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교리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이런 걸 폭로하고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 교리가 맞잖아 이러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비판합니다. 두어킨을. 문단 24. 그래서 이런 비판법학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도킨이 비판하는데 그 핵심은 법적 실천이 내적이고 논증적이라는 그런 본질을 비판법학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이해하지 못한다. 법은 사회현상의 하나이지만 법 실천, 법 실무는 다른 많은 사회현상들과는 달리 논증적입니다. 법적 실천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그 실천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일정한 명제의 진리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고, 법적 실천은 주로 이러한 명제들을 정립하고 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법적 실천이다. 예를 들어서 판례 중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홍콩 발행 국제 운전면허증을 하나 어떤 사람이 주었단 말이죠. 홍콩 발행 국제 운전면허증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사진을 조작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검문 당할 때 그런 걸 내밀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딱지 떼일 때 자기 이름이 아닌 것으로 그 홍콩 발행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막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국제 운전면허증이 그 날짜도 지나가지고 유효한 사문서가 아니었어요. 유효한 사문서가 아니었고 또 운전면허증을 이제 그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 신분 확인 용도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이전 판례가 판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어서 그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어요. 판례 변경을 통해서 설사 이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면은 부정 행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그 본래 용도 중에 하나로서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문서 부정행사죄, 홍콩 경찰청 발행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문서가 되는데 사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실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이 법명제, 즉 홍콩 경찰청 발행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운전면허증이 아닌 것을 자기인 것처럼 인적 확인 동일성의 확인에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이 법명제의 진리치는 이런 외적 관점에도 불문하고 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리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모두 납득하고 논증을 시작하는 것이죠. 즉, 홍콩 발행 경찰청을 그걸 사용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설사 외적 관점에서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라도 그것을 법 실무에 참여자로서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법 실무나 법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특히 논증을 할 때, 그런 관점, 외적 관점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다 할지라도 논증을 할 때는 내적 관점에 따라서 논증을 할 것입니다. 법에 대한 관점에는 외적 관점과 내적 관점이 있는데 사회학자나 역사가가 갖는 관점 30페이지 문단 24의 중간점에 보면은 사회학자나 역사가가 갖는 관점은 외적 관점으로서 왜 특정 법적 논거가 다름 아닌 특정 기관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전하는가를 묻는 아까 이렇게 앞에서 본 문단 23에서 본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들, 소를 제기하고, 지금 국가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갖는 내적 관점이다. 이 사람들은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비판법학자들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천적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제기하려고 하는 법적 청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구들 중 어느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을 원하는 것이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데, 변호사나 판사는 모르겠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 청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뢰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에 대한 논증은 상관이 없죠. 판결서가 나오면은 주문만 보지 이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기가 유리하게 판결을 내면 와 이러고 자기가 지면은 이유가 얼마나 훌륭하든 소송 당사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도킨의 이 말은 좀 오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법리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충분히 이제 변호사가 할 만하다고 해서 자기도 소송 당사자도 깊이 있게 그 법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헤럴드 코리안 헤럴드가 한국의 낭비벽이 심한 여대생들 해가지고 이화여대 앞을 지나가는 여대생의 얼굴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잡지의 표지에 실어버렸어요. 무단으로. 그럴 경우에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법이나 판례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었죠. 여기에 대해서 외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요인들을 지적할 것입니다. 뭐 사회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뭐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언론은 계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어떤 사회적 통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든 찍힐 수 있다는 뭐 그런 위험을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사회 통제가 더욱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뭐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언은 외적 관찰자의 입장이지 내적 관점, 즉법 실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외적 관점은 어떤 변명죄의 진리치가 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 본질적 특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손해가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초상권의 침해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인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전의 판례와 이전의 법리와 그리고 그 법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상위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잘 구조물을 짜가지고 이것이 750조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논증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관점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죠. 문단 25. 법에 관한 외적 관점, 내적 관점은 둘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 각각은 상대의 관점을 포함하거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른 분리치약이 불법인가의 문제가 헌법을 기초한 정치가나 인종별로 학교를 분리한 사람들의 동기에 의존한다고 자기 자신이 그런 법 해석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법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입법했느냐가 법 해석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외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중요하겠죠. 또 역사가의 관점은 참여의사의 관점을 더 널리 포함한다. 왜냐하면은 설사 역사가는 그 원시인의 그 종교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거부하는 한이 있어도 그 원시인의 종교 교리를 이해해야만 그 실천 속에서는 무엇이 좋은 논거이고 무엇이 나쁜 논거인지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감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논증적 사회적 실천으로서 그 원시 종교 사회의 그 현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문명 국가에서의 법을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와 사회라는 자칭 더큰 문제를 다룬다는 구실로 법적 논쟁의 구조를 무시하는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쓴 수학사와 같은 것이다. 즉,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수학사를 쓴다면 무슨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발전되었고, 그 당시 갈루아가 살고 있던 프랑스는 인구 밀도가 얼마였으며,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이때 혈기 끓는 청년인 갈루아는 이런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이런 사회적 기능에 이바지하였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수학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빠뜨려서는 되지 않을 특징은 수학 그 자체의 논증적 성격인 것이죠.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설사 비판법 학자들, 당신들이 이러한 큰 문제들,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논증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사들이 노동 사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상한 판결들을 하는 이유는 그 대법원 판사들이 자본가 계급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이 있거나 그와 거의 비등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데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들을 포착하고 폭로하는 것과 법의 논증적 구조를 파괴해서 그러한 계급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문 속의 이유에 나타난 그 논증들이 타당하지 못하고 헌법에 맞지 못하며 강행법규의 취지와 정합적으로 들어맞지 않고 엉터리 해석이며 그 지렛대로 삼고 있는 법 해석 이론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는 일의 유용성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두 가지 모두 다 진지하게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제 설정을 더 중요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첫 번째 문제 설정, 외적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문단 26에서 보듯이 이 책이 출발하는 관점은 내적 관점, 참여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죠. 즉, 법적 실천의 논증적 성격을 그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파악하고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논증의 타당성 및 진위의 문제와 대결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판사의 관점에서 법적 논증을 연구할 것인데 그 이유는 법적 주장에 관한 판사의 논증이야말로 법 실무의 핵심인 주장, 즉 명제 정립적 측면을 탐구하기 위한 유용한 모범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판례들을 다루면서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물론 변호사도 논증적 실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최종 판단자가 아니죠. 변호사의 법 실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끌어들이는 먹개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항변이 예상되더라도 그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미리 주장하지 않고 일단은 청구 원인부터 주장하고 항변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서야 주장하고 유리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에 있어서 투자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국제중재심판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메탈 클랜드사의 변호인이라고 합시다. 그 경우에 그는 법이 문헌의 자구에 얽매이면서 또한 배타적으로 경영권을 옹호하는 그런 법리를 그 자신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처럼 행동하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는 힘들다. 근데 판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의뢰인의 이익을 마구잡이로 일단 다 주장해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에 가깝게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판사는 무엇이 법인가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공평무사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을 모델례로 해서 살펴보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의 실천이 법 실무가 이런 통합성으로서의 법원리 구성적 법 해석론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활동이 종합적이지 못한 실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5절 현실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할 건데 이 사건들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의 결론에 이르러 가는 과정이 드워킨의 법 해석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의 법 해석 이론을 이런 사건들의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월성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여기서는 1장에서는 단지 이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문단 27에 명백한 사실설이 얼마나 법 실무를 왜곡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몇 편에 걸쳐서 보자. 첫 번째는 엘머 사건인데, 이 엘머라는 사람은 1882년 뉴욕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독살하였습니다. 근데 이 엘머는 범죄가 발각되고 기소되어서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자기가 엘머에게 독살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머를 유언에 따르면 상속자로서 정해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엘머는 법적으로 그의 할아버지의 최종 유언대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 2007년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자기 그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상속 못 받는다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커먼로 전통을 따르는 영미법계에서 이 상속에 관해서도 그런 판례법에 의해서 법리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유언에 지정된 사람이 그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문단 29에 엘머의 변호인이 법정 논거를 하나, 둘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논거 이런 이 유언이 유언법에서 명시된 어떤 내용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며 엘머는 유효한 유언에 따라 상속자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언에 관한 법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Statute of Wills라는 유언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언법은 이 대한민국의 민법과 달리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받을 사람이 상속을 해줄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그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대한민국 민법과는 달리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판례나 여러 가지 이제 법 해석론에 따라서 이 유언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유언법에 따르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언이 유언법에 명시된 어떤 내용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며, 앨먼은 유언에 따라 상속자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농거의 법원이 상대방 측, 그러니까 이 고네릴과 리건이라는 사람은 후순위 상속자겠죠. 보통 직계 혈족 다음에 반계로 이제 상속 순위가 내려가죠.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받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손자로 바로 내려가죠. 만약에 손자가 없으면 할아버지의 동생들, 형들, 자매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이 후순위 상속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유언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법 대신에 판사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법에 이미 나와 있다. 나와 있는 바는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권리를 박탈하지 않겠다는 법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은 법이 정말로 무엇인가, 올바르게 읽었을 때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였지. 법은 이건데, 내 도덕적 신념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죠. 문단 30. 법률이란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 보자. 하나는 동그라미 1 교환해서 35페이지 맨 위에 줄에 동그라미 1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물체, 단어들이 인쇄된 기록의 단어군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언법에는 상속은 유언에 규정된 자가 받는다. 라는 그 인쇄된 글자 문구가 있겠죠. 또는 두 번째로 그 문건을 의결함으로써 제정된 법을 말하는데도 쓰인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될수 있는 구별은 첫 번째로 비잔틴행 항해라는 예이츠가 쓴 시를 가리키는 일련의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일련의 단어들이 진정 말하는 것 또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시의 진정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관한 견해 차이. 그래서 각각 동그라미 1은 아날로지가 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동그라미 2에 대응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뉴욕주 대부분 판사들은 동그라미 1의 의미에서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그라미 2, 즉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해석된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죠. 문단 31이 그러한 내용이고, 따라서 판사들은 법률을 해석하기 위하여 법률 해석 이론을 필요로 한다. 문헌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만 법률 해석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엘모 사건의 경우에 각 법률 문헌들은 모두 명확했던 것이죠. 거기에 애매모호한 바는 없었던 것이죠. 뭐 유언이라고 안 쓰고 유언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뭐 상속인 비상속인 이런 뭐 직계혈족이 누구가 되고 후순위 상속자는 누군지, 이게 뭐 애매모호해서 손자가 먼저인지 할아버지의 동생이 먼저인지 이런 것이 헷갈렸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만 그 구체적인 사안을 법에서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보니,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애매모호한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아도 법률 해석 이론을 필요로 한다. 문단 32. 그레이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과 결론을 갖다.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법원의 법정 의견이 된 주문과 다른 결론을 내는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 판사는 물리 해석을 했는데, 입법자의 의도나 사용 맥락에 특별한 정보가 없을 때는 법률 문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도가 명시하지 않은 수정이 언어의 일반적 의미에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단 33에서 법과 대학 학생들은 그것을 기계적인 법학의 한 예라고 비판한다. 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어떤 해석론이 기계적이고 어떤 해석론이 기계적이지 않고 이렇게 단순 양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물리 해석 방법에도 다 취지가 있다. 근거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의 진의를 존중해야 된다. 즉, 유언법이 문헌 그대로 해석될 것임을 유언자들에게 확신시켜서 유언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자기 처분이 존중될 것이라고 믿고 원하는 바를 착실하게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일단 유언법을 읽고 유언법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고 유언을 작성했단 말이죠. 그러한 할아버지의 작성 당시 진위를 존중하자. 두 번째 근거는 살인자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이미 엘머는 받았죠. 그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또 다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중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법에 근거 없이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어떤 권리가 박탈될 경우에는 법에 그것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단 34. 그러나 다수 의견, plurality opinion이죠. Opinion of Court는 법정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을 낸그 판결의 결론이 주문을 낸그 판사들의 이유가 그 정족수에 딱 맞게 됐을 때 그때는 이유도 법정 의견이 되는데. 주문은 같은데, 주문을 같이 한 판사들이 두 파로 나뉘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많은 파를 다수 의견 파라 부르고, 작은 파를,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 파라고 부릅니다. 이얼 판사는 입법자 의도서를 주장했습니다. 원래 유언법을 제정했던 뉴욕주 입법자들이 살인자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할 의사를 가졌다고 추측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며, 진짜 법은 그와 같은 결과, 즉 엘머에게 유산을 그런 살인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결과까지 를 포함하진 않는다. 유언법이 명시적으로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엘머의 경우를 상소해서 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자들의 취지는 당연히 그런 입법 의사는 그런 것이다. 문단 35. 근데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의미 1은 아니다. 의미 1은 어디 38페이지 문단 35의 두 번째 줄이죠. 의미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은 입법자가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얼 판사의 뜻은 아니다. 입법자가 신이 아닌 한 자신이 찬성 투표한 법률에 수반되는 모든 결과를 염두에 둘 수는 없죠. 유언법을 입법하면서 실제로 엘머 사건과 같은 경우를 머릿속에 떠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입법자가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법률을 가결할 당시에 떠올렸느냐 안 떠올렸냐 이 말을 그레이 판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의미 2는 어떤가? 의미는 여기서 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에 보면 또 나오죠. 또 얼판사는 할때 의미 2. 법률은 입법자 그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의도했던 것은 법의 내용으로 할수 없다는 것만을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살인자는 그 자기 비상속인을 살인한 자는 상속을 받게 하는 결과, 그것은 절대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더 수긍할 만하지만 엘머 사건의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뉴욕주 입법자들은 살인자의 경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쪽이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 결론은 뭐냐? 의미 3이다. 결론은 문단 35에 맨 마지막에 땡땡에 보면, 즉 법률은 입법자들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거부했을 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은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법자 의도설이라는 것이 입법자가 실제로 생각한 것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 판서가 이 유언법의 경우에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자라면, 그 당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물어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입법자 의도설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단 36, 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문단 36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역사적 고립물로서의 텍스트로부터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법의 원리를 배경으로 하여 텍스트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입법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는 법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입법자들은 가상의 입법자들에 불과하고, 결국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그 입법자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있는 입법자들인데, 그것이 내 생각이다, 판사 의도설 이렇게 불리지 않고 입법자 의도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객관적인 원리로부터 그 의도가 추론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즉, 첫째, 문단 39에 두 가지 이유, 네 번째 줄에 보면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입법자들은 스스로 정의의 원리를 존중한다. 둘째로, 법률은 법 체계 안에서 정합적이어야 한다. 이두 가지 이유에 따르면은, 이두 가지 이유가 상위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 상위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자들은 입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자들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판사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입법의 원리에 따른 추론의 결과라는 거죠. 그 추론의 결과로 나온 게 입법자 의도다. 법은 다른 분야에서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존중하고 있어서, 유언법은 유산을 얻기 위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유산 상속을 거부하는 쪽으로 읽혀야 한다고 얼판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문단 37에 보면은, 얼판사의 의견이 우세해서 엘머는 유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자가 실제로 엘머는 유산 상속을 받지 마라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법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서 성취한 경우에 그 상황으로부터 도출되는 계약이나 법률적 결과들의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법에서는 조건의 성취에 관련된 규정에서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조건에 조건이라는 부관을 둔 법률 행위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 A라는 친구가 5월 15일까지 애인이 생기면 내가 이 물건을 30만 원에 팔고 애인이 생기지 않으면 이 물건을 60만 원에 팔겠다 했을 때, 그 상대방이 30만 원에 싸게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애인이 되어버리면은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이제 이룬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못하게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제가 농담 삼았던 예고, 실제로는 그 조건 성취가 불법 행위와 결합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 가지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니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리가 법 구조 속에서 이 첫째, 둘째 이유에 의해서 입법자의 의도로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잠시 쉬고 민물 달팽이 농어 사건과 맥러플린 사건을 보면 오늘의 강의가 이제 브라운 사건까지 보고 의미론적 이론들의 괴이한 점을 좀 살펴보면 강의가 끝나요. 그럼 잠시 쉬고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